오늘 저는 사순절 시리즈 마지막 설교, 십자가, 그 거룩한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절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 방송실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동자승들이 그 찬송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 찬송가를 듣고 계속 흥얼거립니다. 철없는 동자승들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본 주지 스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 동자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교회 가서 제발 찬송가 좀 틀어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누가 가겠느냐?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이 다시 엄한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가서 말할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동자승이 십자가의 의미를 과연 알고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거기서 자신은 광주 사태 발포 책임이 없고 오히려 죄 없이 십자가를 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죠. 요 근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한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십자가에서 핍박받는 예수의 비유를 해서 또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비유 순환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그것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종처럼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불편한 일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편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오니에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애 기간 내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제가 지금 가봐도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이 좁은 길을 걸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해서 좋은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좁고 불편한 이 십자가의 길을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의 끝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고 자녀들 잘되고 사업 성공하고 만사 형통의 길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적인 소욕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길을 기꺼이 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편하게 살고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넓고 편한 길을 추구하는 인생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좁은 길의 인생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넓은 길 때문에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에 생명인 좁은 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 불편하지만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그 이 아프리카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정권 하에서 북아프리카, 뭐 중동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유월절 명절이 되면 다 이 남자들은 특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북아프리카에 살았지만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가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정들이 붙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가지 못하는 이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억지로 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 입장에서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 재수 없이 내가 걸렸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억지로 졌지만 그 불편함을 짊어진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몫에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늘 즐거워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죠. 억지로 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내게 이런 십자가가 걸렸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름을 깨닫고 짊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십자가로 인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살았고 가문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용서는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도 그 중에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말은 히브리어로 리란 말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야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지독한 고독, 버림받음, 절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용서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수많은 모욕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는 일을, 모욕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편한 일이에요. 차라리 욕하고 싸우고 화내는 것이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우리들은 그 빚을 갚아야죠. 불편하지만 용납해야 돼요. 억울하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이 기분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불편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십자가 진 것조차 불편한데 예수님 양옆에는 진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욕하며 놀렸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바로 옆에서 누군가 욕하는 건, 나를 놀리는 건, 나를 이 심정을 계속 긁어놓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불편한 일이에요. 이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상에서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랬잖아. 구세주 메시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 너 그리스도라며.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 같으면 이런 마음일 수 있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 한번 너희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불이 내리게 하든지 말이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놀리는 자들, 모욕을 준 자들, 못 박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말이죠.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말이죠. 어떤 영웅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영웅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인류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걸 참으신 거예요. 몸도 불편하지만, 말 때문에 불편하고,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모욕주는 그 일 때문에 불편하지만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또한 중간에 서는 일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셨어요. 그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서셨습니다. 원수와 원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하십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세상은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것이 힘듭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태극기냐 촛불이냐 한편에 서야만 되는 것처럼 강요받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서 화해케 하는 일, 양쪽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붙잡자고 나라를 생각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모두에게 욕먹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욕먹더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불편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목해 되기 위해서 중간에 힘쓰는 사람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서는 일은 밟히는 자리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요, 밟히는 거예요. 다리는 밟히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밟고 가는 것은 쉬워도 밟히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경기도에, 우리 경기연해에 있는 같은 지방에 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배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하시면서 교회를 지을 때 그 배 모양의 교회 봉헌 예배 때 초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아, 교회가 배 모양으로 산 언덕에 있는데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아. 이 시골교회 참 멋지게 지어놓으셨어요.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교회에 시골교회 카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카페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야, 겉모양부터 범상치 않다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서 강단 앞을 봤는데 또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그 교회의 십자가는 비스듬히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비스듬히 뉘어놓았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으로만 여기는 것인데 십자가는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뉘어놓았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에 끼우는 것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깊은 원리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짊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묻힐 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하세요. 이건 어려운 일, 큰 일, 엄청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당하는 걸 말하죠. 얼마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한 10여 분간 주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가는 차 중엔 제가 제일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주차 공간은 제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저 반대 방향에서 쏜살같이 한 대의 차가 옵니다. 순식간에 차를 대고, 그리고 운전자는 유유히 문을 열고 탁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표정 전혀 없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으니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저 웃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죠. 어쩌면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해주는 게 시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배려도 없고 어쩌면 저렇게 얄미운데 저렇게 당당할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왜냐하면 병원 가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얼마나 더 불편하셨을까 말이죠.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웃으세요. 웃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문 열고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지는 일이 안 되죠. 요즘 우리 교회 주차장이 비좁다는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3부 예배의 경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심지어 오셨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주차 공간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수백 대를 댈 수 있습니다. 200여 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 주차장 우리나라에서 200여 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다는 것은 즐거운 비명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주차장 공간뿐만 아니라 산표, 레미콘, 또 인포피아, 또 우리 도로변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까지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좁다. 사실 요즘 3부 예배 교인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요즘 차를 타고 오십니다. 모두가 차를 가지고 편하게 주차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주차 타워를 건설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건축해서 차를 더 세운다? 그러면 넉넉할까요? 또 모자랍니다. 계속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데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불편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차를 놓고 오는 것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끝까지 가져오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겁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차 가지고 딱 오면은 10분, 15분 거리인데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기다리면 30분, 1시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당연히 차 가져오죠. 저도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차로 오면은 한 10분 내에 거리인데 근데 오늘부터 제가 불편함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불편한 십자가 지라고 해놓고 담임 목사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 놓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차를 계속 대고 있는 그래서 차량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차와 우리 교육자 차, 일찍 오시는 성가대원들의 차, 장로님들의 차, 봉사자들의 차더라고요. 이분들은 수고합니다. 얼마나 애씁니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리더십들이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 앞선 사람들이 이들부터 차를 놓고 와야 돼. 성가대. 네.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놓은 차 한 대가 한 가정을 그냥 돌아가게 한다 생각해보니까 아득한 생각이 들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고 교회를 알아보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유모차를 가지고라도 오시는 분들. 저는 요즘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유모차를 대고라도 저 건너편에 차를 대고 유모차 끌고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아예 나 귀찮아, 싫어, 힘들어, 그냥 갈래, 예배 안 드려, 교회 나가는 거 힘들어 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하고 아이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잖아요. 이미 불편함을 그들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 먼저 믿은 분들이 이 불편함을 먼저 우리가 감당하면 어떨까? 우리는 제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불편한 길을 택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불편한 길을 택해야 돼요. 불편함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사용해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먹여서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비용을 감당하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하고 살리는 이 일은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편하게 짐승 타고 여행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편하지만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이 거룩한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 마디로 줄이면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은 cross,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며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명예, 권력, 로마 시민권, 물질, 가문, 학력,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바울이었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 몫에 댄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지신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편하지만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편하지만 생명 살리는 거룩한 십자가 우리 몫에 댄 십자가 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그 거룩한 일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